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중훈련의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도 축소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윌리엄 범 미 합참본부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과거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병력이나 군용인가 얼마나 동원될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번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 2017년부터 9년간 매년 12월에 실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7년 12월 훈련에는 12,000명의 병력과 군용기 230대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 철회 방안에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어제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미중 양측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 당국자 주장에 대해 어제 상무부 브리핑에서 매우 전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더 보충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 있던 대학생 한 명이 오늘 숨졌습니다. 현지 병원 당국은 홍콩 과학기술대학 2학년 차우 추록 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우 씨는 지난 4일 시위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식이 없었던 차우 씨가 당시 시위에 참여했었는지 또는 경찰과 충돌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차우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복면한 시위대 약 1,000명이 진상규명과 경찰 해산 그리고 복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에서 행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차우 씨 죽음에 대해 조의를 나타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을 계기로 22주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은 바레인 이란 오함대 기지에서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 지휘통제부 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오함대 사령관 짐 멜로이 중장은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에 따른 지휘통제부가 설립돼 엘빈 홀지 소장이 첫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해로에서 상선에 대한 기뢰 공격,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무인 정찰기 격추, 선박 억류 등 위협이 증가했다며 이란을 겨냥했습니다. IMSC에는 호주, 영국,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등 6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이 동맹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함정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연합이 이란의 악의적 행태를 억제하고 해양안보와 안정을 도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AEA는 이란이 농축을 시작했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는 것을 사찰요원이 지켜봤다고만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원자력청은 어제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란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지난 2015년에 맺은 핵합의는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준비하는 것도 핵합의 위반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 단계적으로 핵합의 이행을 중단해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뇌사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 집단 자위권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나토 전체가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토의 현실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분담금 문제와 시리아 내전 대처 등 각종 현안에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공중훈련은 과거의 훈련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중훈련의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도 축소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공중훈련은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참본부 부국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12월에 예정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과거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specific force numbers, specific airplane numbers, but it's a reduced scope from the former Vigilant Ace exercises.
번 부국장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미군과 한국군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확인한 겁니다. 번 부국장은 이번 훈련에 병력이나 군용기가 얼마나 동원될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 2017년까지 9년간 매년 12월에 실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7년 12월 훈련에는 12,000명의 병력과 군용기 230대가 참여했습니다. 번 부국장은 훈련의 규모는 줄어도 미군과 한국군이 대비 태세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 meets all the requirements of the ROC Air Force, the US Air Force to ensure readiness.
한국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에라도 전투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번 부국장은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취소한 건 당시 한반도 환경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o a year ago, we canceled the exercise Vigilant Ace, and that was based on the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at the time. This year, we're conducting a combined flying event.
그러면서 올해도 미군과 한국군이 비질런트 에이스 대신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번 부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당국이 적절한 횟수와 형태의 연합훈련을 확립하기 위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General Abrams and his ROC counterpart are charged with ensuring that we're conducting the right number of combined events.
미국과 한국군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 부국장은 그러면서도 군은 외교관들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하도록 공간과 여지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큰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중순 시행되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할 만한 도발을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미북 비핵화 협상 시간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협상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연말이 지나가도 새로운 길 딜레마, 과연 협상 국면을 파기하고 정말로 우려하는 새로운 길로 가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전에 성과가 도출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비난은 하겠지만 기본적인 협상 국면 자체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훈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건 미북 정상 모두 협상 도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혼자 데드라인은 정해놨지만 제3의 길을 걷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길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전에 내부적으로 강조했던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할 게 없으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별로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미국과 한국은 비질런트 에이스 수준의 훈련이 아닌 대대급 이하의 공중훈련을 각각 진행했다며 올해 미한연합공중훈련이 특별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전 한국합동참모본부 본부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한국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대구경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해당되는 대구경 방사포나 뭐 이런 사거리 짧은 거는 숏레인지는 할 수 있어도 미국 해담에 아직도 뭐 자기가 연말까지라고 본다고 했기 때문에 ICBM으로 사실 쏘고 나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화를 건너는 거거든. 그거는 뭐 김정은이가 좀 아직까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신 전 본부장은 북한이 협상 시한을 못 박은 건 결국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한 것이라며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극도문제연구소장은 VOA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비핵화 협상 결과 도출에 더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적극적인 만큼 큰 도발을 야기해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관세 소장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내세운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관리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한연합공중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점점 꺼져가는 미북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정한 데 대해 허세 부리기로 해석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길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도 말했듯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하는 건 북한을 덜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영내 다른 나라들을 테이블로 불러내고 싶다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능력 대신 인위적으로 시한을 설정하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의 당시 기자회견 녹취록을 약 열흘이 지난 6일 공개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시한을 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일종의 전술로 지칭하며 이런 전술이 과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어떤 전략이 북한에게 작동했는지 아느냐고 반문한 뒤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그들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관적인 대화와 동시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시한 설정을 허세 부리기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한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했던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결코 하지 않았지만 하겠다고 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문제, 즉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들의 관심사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0년 최우선 관리 과제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함께 최우선 관리 과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방부는 7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년 반 가까이 유지된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을 깨고 북한이 지난 5월 두 차례, 7월과 9월에 각각 한 차례와 여덟 차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일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른바 FFBD를 달성하기까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군축협회 ACA가 지난 6월 현재 북한이 20기에서 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은 현재 그 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의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그랬듯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같은 나라에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기술 등을 확산할 우려를 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 전략과 2018년 국가 방어 전략 등을 토대로 본터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 의회가 국방부의 긴급 미사일 방어 강화 지원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터리 사양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만치 않은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이들 나라의 위협을 억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고 이들 나라의 테러 지원에 대응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억제할 기술적 우월성과 군사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 의지가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미국의 노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 군사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의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선박관 한적을 통해 석탄을 팔고 석유를 사들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이 오히려 북한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배가 중국 영해 밖에서 북한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려는 미국 당국의 움직임을 미행하며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이처럼 직설적으로 비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의 의지가 없다면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그들의 행태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오는 13일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서 제51차 미한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간 방위협력 증진에 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종료되고 미한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 중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 can practically guarantee that it will be part of our conversations when we're in Korea next week. But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호프먼 대변인은 우리는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영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일 양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ve tried to work around some of this with regard to being able to do some of the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between each of us to try to keep.
에스퍼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 중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가 우선시하는 정구라며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우리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유하는 많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Esper will depart on a trip to our priority theater, the Indo-Pacific. He will travel to Seoul, Bangkok.
호프먼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 군사화와 약탈적인 중국의 경제활동과 같은 공통된 도전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의 이번 순방은 규칙에 기반한 영내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괌 등 역외 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일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and the U.S. have to be looking at the basis for cost sharing in exactly the same way.
브룩스 사령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방위비 분담의 기본 원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면 양측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의 협상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깊이 관여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분담금의 최대 5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괌과 하와이의 전략자산 유지비 일부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비용이 대상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팔군 사령관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obviously shifted the metric to include those assets that would be required if there was a conflict on the peninsula that would have to come from off the peninsula.
미국의 계산법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 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샴포전 사령관은 여객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 자산은 한국 보호뿐 아니라 역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ssets aren't jus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ose assets are, you know, available to support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region.
따라서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의아하다고 샴포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외의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은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과의 협상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It shouldn't be. I know what they're doing. They're trying to justify increasing the amount that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비용 외의 비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논리를 펴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지나친 이견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argument suggests there's not common objectives and common interests. That's not a good way to strengthen an alliance.
특별협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은 두 나라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동맹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동맹의 힘은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전과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동맹 간 균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 동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과반수가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에는 미군 동원을 반대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 동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카고 문제 협의회 시카고 카운슬이 비영리 기구인 크라운 패밀리와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미일관계와 주일미군에 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 동원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에 비해 16%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과반수인 55%가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으로 충돌할 경우 미국이 관여하는 걸 반대한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시카고 카운슬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주일미군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또 미일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78%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 한국과의 관계가 미 국가안보를 강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5%와 70%였습니다. 시카고 카운슬은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미군 주둔국으로서 역내 미국의 안보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가운데 미국인이 인식하는 세계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사이 올해 미국은 8.5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이 2위,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5.9점으로 5위에 올랐고 이어 독일, 한국, 이란, 인도 순입니다. 올해 5점으로 7위에 오른 한국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점점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2017년부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카고 카운슬은 매년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일본에 대한 올해 조사는 미국인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서 7월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올해 UN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인권유린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에 대한 중대한 우려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강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올해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7일 BOA가 입수한 결의안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이 같은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된 겁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도 고문과 가혹행위,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와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 송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들이 영구히 정기적으로 상봉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철 기자와 함께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습니까?
네, 지난 2005년부터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했지만 올해는 일본이 빠지고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나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새 결의안은 고문과 강간,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체제와 강제 실종,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상황,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 장애인의 권리가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결의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모두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인데요. 유럽연합 대변인은 앞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은 지난달 22일 열린 북한인권회의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not improved and remains of great concern.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먼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자유롭게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북송된 주민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서 영사접견 등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 북한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은 올해도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7일을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로 정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맞아 탈북자를 백악관에 초청해 만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그레이스 조 씨가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을 맞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스 조 씨의 이날 만남에는 조 씨 외에 다른 공산주의 국가 출신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조 씨는 2008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탈북민으로 재미 탈북민 연대의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조 씨는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부시 센터의 장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의 결과로 사망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 등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위에 세워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에서의 공산주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이 기념일에 잠시 멈춘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발전시키고 유례 없는 번영을 촉진시키는 소중한 자유를 항상 수호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 공산주의의 사악함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북한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재단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여전히 공산당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을 지목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 통제를 기반으로 생산과 분배 수단을 공유하고 인간을 완전히 평등하게 보는 체제 혹은 그런 체제를 목표로 삼는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현실에 적용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991년 공산주의의 핵심 국가였던 소련이 무너졌고 이어 동유럽권 나라들이 줄줄이 몰락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권력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변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독재 국가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권 유린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독재의해, 사회주의 독재의해 약 1억 8천만 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두운 공산주의 독재 유물로 남아있는 나라들은 몇 개국밖에 없지만 거기에 북한도 속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티 총장은 북한 정권이 12만 명이 수용돼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불법 구금 시설들에도 주민들이 수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동구권의 공산주의 체제들이 생존했었다면 아마 북한과 같은 너무나 열악한 인권 유린국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루어진 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합동신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두 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If they've killed 16 men on a fishing boat, they certainly deserve heavy punishment. The only question I think here is do they have information that's accurate that these individuals were involved in these crimes?
킹 전 특사는 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area where there is likely to be questioning is was this thoroughly investigated before they were returned and is the evidence sufficiently convincing that they committed these crimes?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우선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My first question is, were these men given an opportunity to challenge their extradition to North Korea?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 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센트 변호사는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에서는 안 된다는 UN 고문방지 협약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UN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have tried these men in its own court or given them some form of relief from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또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는 수사 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명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why people have been in the streets of Hong Kong for months. Exactly this. It is the risk of being sent back to a tyrannical country with no due process.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Deeply concerned by this development.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North Korean escapees are deported by South Korea to the north since the July 27, 1953 armistice.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체적인 혹은 다른 인권 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UN 고문방지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clearly a violation of South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 3.1 of the 198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Article 6 and 7 of the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아울러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ccording to Article 3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수전 셜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어떤 사법 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It's wrong for them to do that. They should have fully investigated exactly all the circumstances of exactly what happened.
그러면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일과 탈북 또는 정착 과정에서 얻게 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미국의 한인 심리학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 인생에서는 비즈니스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저는 그 9년 동안의 20대를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시간, 그러니까 항상 시간은 한번 가면은 절대로 내 아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그래요. 저는 너무
탈북 후 인신매매를 당한 이 여성은 중국 남방 지역의 한 돼지 사육장에서 3년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사라 최 씨는 북한에서 남편이 던진 기와장에 머리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김 씨는 중국에서 성폭행당한 경험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밤에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작들더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칼을 이렇게 치고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이걸로 이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는데 피가 이렇게 섰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도 평생 안고 갈 마음의 짐입니다. 미국에는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민 218명과 다른 나라를 거쳐 미국에 온 200여 명을 포함해 대략 4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북한, 중국, 제3국을 거치며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 해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8년 전 미국에 건너와 심리 상담을 공부하게 된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교의 조윤정 교수는 한국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강의를 했었습니다. 조윤정 교수가 미국에서 알게 된 것은 미국 내 탈북 난민을 위한 지원 환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탈북민과 인연을 맺고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공부한 조 교수는 이를 계기로 탈북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용서에 이르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미국 내 탈북 난민에게 적용하고 연구한 내용으로 지난 5월 연구 논문 북한 이탈 주민의 워딩턴의 용서 피라미드 모델에 대한 영향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탈북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심리 상태 연구 그리고 용서의 종류와 효과 등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에버릿 워딩턴 박사의 상처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용서에 이르다는 참가자의 형편에 따라 스스로 진행하는 2시간 DIY 워크샵 또 6주 단계별 그룹 워크샵 과정이 있습니다. 조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탈북민을 위한 4주 과정으로 수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로 구분되며 내용은 상처의 회상, 공감, 그리고 이타적 선물의 공감, 공개적 용서, 용서의 지속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처를 받은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을 시작으로 상처를 준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을 떠올려 가해자를 용서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상을 주고 용서를 하기로 결심한 선포문을 작성해 용서에 이르며 이를 반복해 용서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윤정 교수는 미국 내 탈북민의 수가 많지 않고 그룹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대1 면담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30대 탈북 남성은 VOA에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 때문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주기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기독교적 접근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인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탈북민들에게 맞게 수정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공감, 선포문 작성 단계는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사회 구조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공감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공감 전과 후의 차이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 선포문을 쓴다고 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갈등이 많았지만 적어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도 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며 기도해주는 건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앞서 프로그램 참가자들 가운데 남성이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꺼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명의 참가자인 30대 여성 김영희 씨는 상처를 회상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느낀 모든 감정, 상황, 언어들이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회상 단계에서 더 이상 충격과 공포,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대상을 공감하고 상을 주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박사는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그것이 프로그램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실은. 근데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지만 상처를 준 사람 제가 상처를 준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상처는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나의 어떤 부분이 찔리면 상처가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소모라는 거죠. 일단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나의 그 감정적인 암덩어리가 결국은 이게 나한테 독이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용서에 이르다 프로그램은 현재 홍콩,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가나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워크샵 교재는 에버렛 워딩턴 교수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안한 버지니아 연방대학교 VCU의 에버렛 워딩턴 교수는 VOA에 용서를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달라지는 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의지적 용서와 정서적 용서로 나뉘며 의지적 용서가 선행되고 정서적 용서가 뒤따를 수 있다며 용서는 단번의 사건이 아닌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상처입은 가족이 자살하는 경험을 한 에버렛 교수는 자신은 범인을 용서할 결심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직접 실천했던 공개 선포문은 의지적인 용서 후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ce they've made a public statement, the reason that that helps is to is it it serves as a reminder whenever.
용서를 결심하고 찾아오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에 조절된 반응으로 화가 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라면서도 화를 폭발시키는 것보다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명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에버릿 박사는 탈북민의 트라우마에 대해 자신이 매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상처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용서의 과정은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I wash my wound with soap. That will help it not get infected and that will help it, you know, heal.
신체에 난 상처도 감염 없이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씻기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에버릿 박사는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치유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윤정 교수는 에버렛 워딩턴 박사의 용서에 이르다 프로그램을 미국과 한국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에 참가한 탈북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발전 진행시킨다면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 빌헤름 콘라트 렌트겐이 음극선에 관한 연구를 하다 우연히 X선을 발견합니다. X선, 엑스레이 사진은 병원에서 사람 몸속에 뼈나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는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파, X선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20세기 과학에 대한 시대 구분을 할 때 대부분의 과학사가들은 1895년을 그 기점으로 합니다. 바로 1895년이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X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광선을 발견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렌트겐이 X선 광선을 발견한 뒤에 이에 자극돼 1896년 프랑스의 베크렐은 우라늄에서 최초로 방사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리학자 빌헤름 렌트겐은 이 업적으로 1901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X선은 렌트겐이 살던 1895년 당시에도 그 기술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재벌이 렌트겐을 찾아와 X선의 특허를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렌트겐은 X선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며 특허 신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은퇴한 렌트겐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크게 고생하다 1923년 78 되던 해 악성 종양으로 숨을 거둡니다. 1884년 11월 8일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린 뒤 접어서 생긴 형태를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는지를 물어서 개성과 정신건강을 테스트하는 잉크 반점 검사법을 개발한 헤르만 로르샤흐가 스위스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좌우 대칭의 잉크 얼룩, 이렇게 뜻모를 형상을 보여주며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검사를 로르샤흐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잉크 반점이 모호한 자극으로 작용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의 여러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법입니다. 헤르만 로르샤흐는 1921년 잉크 얼룩 검사의 기본 형태를 실은 책 정신질환 진단을 집필하고 이 책을 쓴 지 1년 후인 1922년 충수파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복막염으로 사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